상상해 보시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기쁨, 막 차고 넘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궁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게 당대 주류사회에서 완벽한 루저, 그러니까 철저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우, 상상만 해도 좀 꺼려지는데요.
그렇죠. 기원후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명예를 진짜 목숨처럼 여기던 시대에 남을 나보다 높이고 스스로를 낮춘다는 건 문자 그대로 사회적 자살행위였으니까요.
네, 완전히 미친 짓이었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급진적이고 역설적인 텍스트 하나를 파헤쳐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매튜 S. 하몬 박사님의 빌립보서 강해, 그 중에서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오늘 탐구의 목표는 그 2000년 전에 이 텍스트가 어떻게 현대사회의 기쁨에 대한 강박을 해체하는지, 또 복음이 만들어낸 삶을 나누는 관계 속에 뿌리내린 진짜 기쁨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우리가 흔히 기쁨을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거나 승진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쟁취해야 할 개인적인 소유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몬 박사의 자료를 보면 바울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가 가진 파괴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맥락, 즉 무대를 세팅할 필요가 있어요.
아,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군요.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종교적 티켓이 아니에요. 그 나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헌법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로마 식민지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의 헌법을 따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반역 아닌가요?
완벽한 반역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2장 1절에서 4절은 이 복음이라는 헌법을 바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실천적인 지침서인 거예요.
아, 헌법에 따른 행동 강령 같은 거군요.
네.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2장 5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마음, 즉 신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온 궁극적인 헌신과 겸손으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헌법이라면 그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짚고 넘어가는 게 당연한 순서겠네요. 근데 제가 하몬 박사의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의 진정한 뉘앙스가 영어 번역본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대로 살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아, 그 부분 찾으셨군요.
네. 기쁨을 어떻게 완성할지 논하기 전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떤 문법적 토대 위에서 전개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번역 과정에서 증발해버린 헬라어 문법의 디테일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 부분이 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놓쳐서는 안 될 진짜 핵심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는 번역본으로 보면 이게 여러 개의 독립된 문장들로 나뉘어 있거든요.
맞아요. 끊어져 있죠.
텍스트를 보면 이 네 구절은 하나의 거대하고 아주 긴 문장으로 엮여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전형적인 조건문, 그러니까 if and then 형태를 띠고 있죠.
전반부에서 만약 뭐뭐라면 하고 전제를 깔고 후반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결론을 내는 구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사용한 이 조건문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불확실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가정이 아니다.
네. 헬라어 문법에는 조건문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논리적 전개를 위해 소위 제1조건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건 화자가 어떤 사실을 의심해서 만약 이렇다면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논증을 위해 그것이 이미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쓰는 화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어로 만약이라고 번역되지만 진짜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이라기보다는 너희도 알다시피 이미 이러니까, 혹은 거봐 기정사실이잖아, 얘 훨씬 가까운 뉘앙스인 겁니다.
와, 그 차이가 텍스트를 읽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일 비가 오면 실내에서 놀자라고 할 때의 그 만약은 진짜 내일 날씨를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네, 아주 전형적인 조건문이죠.
근데 가족끼리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명색의 한 가족이라면 이런 힘든 일은 서로 도와야지 라고 말할 때의 만약은 완전히 결이 다르거든요. 내가 내 가족과 진짜 피가 섞였는지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이다, 이 흔들림 없는 기정사실을 바탕으로 행동을 촉구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지금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런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걸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가족 비유가 이 문법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어요. 바울은 지금 1절에서 물의 네 가지의 복음의 혜택을 막 쉼없이 나열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미 빌립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확고한 기정사실이라고 선언합니다.
네 가지나 되나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지 않느냐,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연합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정과 동정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바울은 이 네 가지가 이미 복음을 통해 그들 공동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리스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울이 단순히 좋은 말들을 막 번진 게 아니네요. 하먼 박사의 분석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격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이거 완벽하게 삼위일체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짧은 구절이 가진 압도적인 신학적 밀도죠.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성도들의 삶에 개입해서 만들어낸 혜택들을 하나로 쫙 묶어내고 있는 거예요.
와, 엄청나네요.
게다가 이 리스트에서 사회학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세 번째인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1세기 당시에 그 철저한 계급사회를 떠올려 보시죠. 로마 시민권자, 해방된 노예, 유대인 상인, 헬라파 귀족 부인, 이런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삶을 공유한다.
어우, 당시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초자연적인 끈이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묶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적인 연합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기정사실로서의 교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 구조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이 네 가지 복음의 혜택,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과 그 기적적인 연합이 이미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는 전제라면 이제 남은 건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거겠죠? 바울은 이 기정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결론부가 바로 2절에 등장하는 핵심 명령이에요.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할 소재가 있나요?
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우울하니까 제발 나 좀 기쁘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 안에는 이미 기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빌립도 성도들이 앞으로 자신이 말할 특정한 행동들을 실천함으로써 그 기쁨의 잔을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워달라는 뜻이죠.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기쁨을 추구하라는 게 굳이 명령을 받아야 할 문제인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본능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기쁨 추구 기계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 찾고 재미있는 컨텐츠 소비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바울은 왜 굳이 기쁨을 완성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걸까요?
아, 그 딜레마가 바로 하먼 박사가 짚어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기쁨을 갈망하도록 창조된 게 맞아요. 가끔 기독교 신앙을 마치 금욕주의나 기쁨을 억누르는 우울한 고행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텍스트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겠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기쁨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그것을 찾고 있느냐에 있는 겁니다.
아, 기쁨을 찾는 위치가 문제라는 거군요.
네. 비유하자면 우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성능의 열추적 미사일 같은 존재예요. 미사일의 엔진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데 타락 이후로 우리 내면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타겟팅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 버린 상태인 거죠.
방향을 잃어버렸군요.
네, 그래서 영원하고 참된 가치가 아니라 아주 일시적이고 허무한 곳에 목표물을 고정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을 추구하는 엔진을 뜨라는 게 아니라 그 고장난 내비게이션의 방향키를 휙 돌려서 진짜 기쁨이 존재하는 곳으로 재설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의 그 고장난 내비게이션은 대체로 나 자신을 향해 세팅되어 있잖아요. 내 평판, 내 편안함, 내 자아실현, 뭐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쏟죠.
그렇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하먼 박사의 분석을 보면 바울이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완전히 엉뚱한 곳,
바로 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부터 바울이 막 숨가쁘게 쏟아내는 기쁨을 완성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해지거든요.
네, 바울이 제시하는 다섯 가지 방법은 일종의 논리적인 계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같은 마음을 품고, 둘째로 같은 사랑을 나누며, 셋째로 뜻을 합하여 공통의 삶을 공유하고, 넷째로 복음의 단일한 초점을 맞추는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계단의 꼭대기,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지침이 등장하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구절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폭탄 선언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백 년간 기독교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에 살고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면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훌륭한 미덕이라고.
그렇죠. 겸손한 사람 다들 좋아하죠.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 구조는 철저한 후견인과 고객, 이 패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예는 곧 권력이자 생존이었고 수치는 죽음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철저한 약점이나 굴욕으로 여겨지던 사회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우위에 서서 평판을 쌓는 그 명예로운 경력을 쌓는 것이 귀족들뿐만 아니라 평민들에게도 너무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SNS 같은 거였겠네요, 평판이.
맞아요. 이런 사회에서 겸손은 노예들에게나 어울리는 굴종의 타도일 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굽히고 들어가는 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는 짓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기적인 야망과 허영을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하몬 박사는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어있다는 뜻과 영광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설명하거든요.
아, 텅 빈 영광이라. 이 단어의 조합이 정말 탁월하네요. 앞서 우리가 기쁨이나 영광을 대통장에 쌓이는 개인적인 소유물로 착각한다고 했잖아요. 이 허영이라는 건 비유하자면 최고급 포장지로 되게 화려하게 쌓여 있어서 엄청나게 가치 있어 보이는 선물 상자와 같은 거네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승대를 차지하려고 막 치열하게 싸우니까 나도 덩달아 튀어들어 그걸 쟁취해냅니다. 근데 막상 리본을 풀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 그 안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겉보기엔 번지르르한 명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영광 앞에서는 아무 실체도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걸 바울이 꿰뚫어 본 거군요.
네, 그 화려한 빈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당시 로마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제국의 심장부와 같은 식민도시 빌립보에서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내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먼저 돌보라라고 선언한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반전이네요.
이건 단순한 도덕 교과서 같은 훈계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 사회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나게 반체제적이고 반문화적인 태도였죠. 나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할 때 우리는 텅 빈 영광이 아니라 가득 찬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전복적인 선언인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기쁨은 쟁취하고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통로를 통해 남에게 흘려보낼 때 오히려 내 안에서 완성된다.
역사적 배경을 듣고 나니까 이 논리가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치에 맞지요, 너.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가장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타적으로 살라는 말이 텍스트로는 참 아름다운데 현실의 내 직장, 늘 가족 중에 있는 그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 앞에서는 어떡하냐는 거죠.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마음과 감정이 전혀 1mm도 움직이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현실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죠?
하몬 박사의 자료가 훌륭한 점은 바로 그 현대인들의 심리적 장벽을 아주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진정성을 거의 종교처럼 숭배하거든요.
진정성이요? 제일 중요한 가치로 치죠, 요새?
네, 내 감정과 행동이 완벽히 일치해야만 진실된 것이고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깎아내립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는 척 섬기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가식적인 행동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맞아요.
저도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뭔가를 억지로 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아서 되게 거부감이 들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 하몬 박사는 그런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럼 이건 단순히 진심이 될 때까지 억지로 연기하라. 그러니까 fake it till you make it. 그런 뜻인가요? 가짜로라도 웃으면서 섬기는 척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겉보기에는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몬 박사는 그것이 위선적인 연기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연기가 아니라 순종이다.
네.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원리는 현대의 감정중심주의와 반대로 작동해요. 마음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야,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는 현실에서 타인을 사랑할 감정이 고갈되는 순간을 수시로 겪습니다. 그때 감정을 조건이나 핑계로 삼아서 사랑의 행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도 행동이 먼저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성립하는 거죠?
심리학의 행동 활성화 기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행동이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감정이 전혀 내키지 않지만 그것이 복음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시간과 에너지, 돈을 희생하는 행동을 의지적으로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행동을 먼저 선택한다?
네. 새벽 3시에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일어나는 부모를 생각해 보시죠. 당장 일어나는 게 막 즐겁고 기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피곤하고 짜증나지만 아이를 향한 헌신이라는 의지가 먼저 작동해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꺾고 이타적인 행동의 발걸음을 딱 뗄 때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텅 비어있던 사랑과 기쁨의 감정을 쫙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의지적 행동이 감정을 견인하는 거죠.
감정이 먼저 있어야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 자체가 참된 감정을 빚어내는 틀이 된다는 뜻이군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는 말은 철저한 핑계에 불과한 거네요. 내가 내 감정을 우상화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감정적 상태라기보다 아주 헌신적인 의지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은 본성대로라면 철저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그 희생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그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심층 탐구를 머릿속에 싹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에 관한 아주 새롭고도 도전적인 관점을 탐구했어요. 참된 기쁨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나 자신으로 설정하고 무언가를 더 많이 쟁취하고 소유하려고 막 아등바등할 때 얻어지는 개인적인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죠. 오히려 기쁨의 토대는 복음이 우리에게 기정사실로 주신 혜택들, 그 그리스도의 격려,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기적적인 교제, 이것들을 온전히 인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맞아요. 만약이 아니라 기정사실이요.
그리고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시선을 내면이 아닌 외부로 타인을 향해 돌릴 때 기쁨은 극대화되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중심적인 삶으로의 급격한 전환, 그리고 진정성을 핑계 삼지 않고 의지적 순종을 통해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진짜 공식이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작은 제안, 아니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크든 작든 나의 소중한 시간이나 에너지를 대가로 지불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구체적 행동 딱 한 가지를 계획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좋은 실천 과제네요.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결심하고 실행해 보세요. 내 금쪽 같은 휴식 시간 30분을 딱 떼어내서 누군가의 지루하고 힘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거대한 역설의 훌륭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내딛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 뒤에 과연 어떤 기쁨이 찾아오는지 우리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다.
네, 그 행동의 끝에서 발견하게 될 감정의 변화가 진짜 기대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툭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1세기 로마 시대에 겸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취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스스로를 증명하고 자랑하지 못하면 도태되던 시대였죠.
약육강식의 세계였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PR과 퍼스널 브랜딩에 열광하고 끊임없이 SNS라는 쇼인도에 나의 성공과 화려함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것 같은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과연 2000년 전에 그 잔인했던 로마 제국과 얼마나 다를까요?
본질적으로는 참 비슷하죠.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힙하고 강력한 반항은 더 높은 조회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공식을 완전히 뒤엎고 조용히 타인을 위해 나를 낮추는 바울의 겸손을 실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텅 빈 선물상자 같은 허영을 버리고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 반항,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멋진 반항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하지만 묵직한 파문을 일으키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